예, 오늘 출애굽기 32장, 오늘 15절에서 35절인데, 저희가 이 15절에서 35절에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고, 그러나 한번 쭉 32장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크게 이 구절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옛 언약에 관하여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왜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즉, 왜옛 언약은, 모자란 것이었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 형제, 그 친구들, 그 이웃을 도륙하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다음번에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를 한번 묶어서 그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세번 정도 봄으로써 지금 오늘 읽은 구절들을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33장으로 가겠는데. 오늘 그러면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이 쓰여진 증거의 두 판입니다. 그죠? 여기 34장 28절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거기도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건 돌판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 구절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이 십계명이 쓰여짐을 알려줍니다. 증거의 두 판, 즉 왜 두 판이냐?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언약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즉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내용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씩 갖는 것.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십계명이 한 판에 다 쓰여 있으므로 보게 되는데, 그래야 두 판은 이 똑같은 내용을 두 장, 우리가 보통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똑같이 두 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조건들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제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느니라. 모세가 그 이 두 판을 깨트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언약이 깨어짐을 말합니다. 즉 그 두 영수증이 뭐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계약서 두 장 모두가 다 찢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그냥 봐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그 예레미야 31장 32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예레미야 31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한테 구약과 신약의 그 연관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즉 그 새 언약,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뭐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전체로 이해하면 누가 참 유대인이냐 했을 때 우리 로마서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나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요한 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 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그 적군들을 쳐부시고 그 멸망을 시키실 때 그 표현이 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13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하는 모습에서 말을 타고 온다, 이게 안 맞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2000년 전에는 그 전쟁을 표현할 때 그것이 최고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최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군함을 얘기하든지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비행 그 전투기를 얘기하든지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미래의 것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 용어나 그 당시의 것을 사용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 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유다죠. 그런 식의, 그러나 구약 용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용어로.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시고, 그러나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했고,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언약을 세웠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즉 구약의 언약은 파해진 언약, 깨진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 그 다른 내용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구절에서는 이제 파하여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언약이 깨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은 즉 깨질 수 있는 언약. 왜? 예표입니다. 새 언약을 예표하는데 항상 제가 예표한다 하면은 예, 세상적이요. 그죠? 그다음에 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요. 그다음에 완전한 게 아니라 부분적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헌 언약이래요. 옛 언약을 보면서 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언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실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합니다. 구약의 뭐 동물 제사, 이 동물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면 한 번이면 되죠. 더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여러 번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게끔, 그 앞으로 올 그 더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이 구약의 예표들입니다. 예, 이 구약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언약도 이 세상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 우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근데 여러분 쓰는 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언약은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뭐가 됩니까? 이 세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속한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질 때 아니면 그 언약을 지킬 때 받는 복과 저주가 이 세상적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저주와 가나안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참 가나안 땅, 즉 천국의 복과 천국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저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나라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무슨 저희 뭐야 모르겠어요. 한국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국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너희들 쫓겨난다 다른 나라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포커스가 이스라엘이고 예표 수준에서 이걸 통해서 지금 영적인 현실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것도 세상 수준에서 지키면 이 뜻이죠. 왜? 완전하게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봤더니, 마음만 이상하게 품어도 다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신약 수준으로 그 율법을 우리가, 저기, 뭐야, 행해야 되면은, 누가 살아남아요? 다 죽여야 돼, 돌로.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다 아니죠. 왜? 그 판단 자체도 겉이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져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지옥 가는 그런 현실들을 예표하는 모습들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하는 것은 이옛 언약, 즉 이런 계명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옛 언약을 주면서 예표 수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뭐냐?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얼마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수준에서 지킬 수 없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것을 지금 이런 그 언약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게 다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즉,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 계시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예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일어나게끔 지금 인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시로 사용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 계시니까 이제 쓰여.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 다가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것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안 쓰여진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뭐 해요? 뭐 너무 학자들이 뭐 성경을 풀때그 당시에 뭐가 어쩌고 그 당시 그러는데 물론 공부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계시 수준으로 갖고 와갖고는 성경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듣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도 성경 수준의 계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혼동이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는데, 그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구약만 있다고 생각, 그 유대인같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만 그것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갖고 있지만 구약만 읽으면 뭐예요 정말? 그것도 이상해.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시 돌아는 오는데 그런데 또 뭐 이상한 회복 수준이 좀 뭔가 아니야. 왜?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모세, 더 나은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구약의 백성들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언약, 그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즉 구약에서부터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또 그분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알게 되는데 아담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지금 아담이 이제 쫓겨나는데 죄를 져서 쫓겨나는데 그러나 쫓겨나기 전에 아담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우리가 그걸 보통 15절, 3장 15절이라 하는데 그래서 처음 뭐 가스볼이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 가스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도 가스볼이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처음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뭐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아마 그런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여기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쿨하십니다. 부숴버린다 그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즉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박살내는 건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 멸망시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담이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소망은 뭐예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아담이 알아요. 자기는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죽었다는 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을 걸 이제 알죠. 그러니 아담이 갖는 소망은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이 그 여자가 왔을 때 이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져줄 때 우리가 아담의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브라, 뭐 하와 이러는데 그 뜻이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 왜?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 여자를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 즉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즉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그 아담의 믿음이 그리고 그 가인이라는 이름도 그것과 연관이 돼서 그렇죠?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 지금 한국말은 그게 masculine, feminine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 그러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나 히브리어나 저 헬라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면은 여자와 단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같이 후손이라 이랬어도 여기 남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인이 바로 그 여자의 그 남자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이라는 뜻이.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지금 이제 이브도 그렇고 둘다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은 심각하게 실망했다 이 말이죠. 그 가인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즉 아담도 앞으로 올그 여자의 후손, 즉그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믿음은 뭐예요? 딴거 없어요. 그 남자가 와서 사탄을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아담이 알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죠. 그러나 성경이 계속 쓰여지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점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뭘할 건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오셔서 할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완전하게 계시가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 계시 내용이 작아도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여자 후손,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 실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실패하십니까? 그러나 전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합니다. 구약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율법을 주고 못 지키니까 그 언약이 깨져서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러면 무효가 된 거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시냐? 여기에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다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라고 별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끼리 언약을 맺어도 그냥 없애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어진 430년. 이 성경에 이게 430년으로도 나오는 데가 여기 있지만 또 400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400년가량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범함을, 즉죄 짓는 것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그 자손,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요. 구약 수준에서 옛 언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무능력의 죄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칼빈주의가 중요한데, 무능력한 인간에게,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아무리 가르치면 뭐하냐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 기독교의 가르침과 세상 가르침이 다릅니다. 세상 가르침은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세상 수준에서, 즉 일반 은혜 수준에서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일반 은혜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 공립학교에서 뭐 선생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구원 얻는 거나 하나님한테 복 받는 수준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일반 은혜 수준에서.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은혜 수준에서 지금 되는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그 방법으로 하면, 즉 성경을 그 방법으로 풀어가 버리면 이건 심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은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방법을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다르게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바라야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쪽으로 가르쳐버리면 그러면 세상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수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가르친다고 인간이 그걸 배워서 노력하여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즉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이 죄 짓는 것 중에 몰라서 죄 짓는 게 있습니까? 뭐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다, 그거는 말이 되지만 그 한 짓이 죄냐 아니냐를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뭘 몰라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압니다. 알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도 못합니다. 왜? 100% 마음.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했나요? 주일날도 너희들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했을 때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것을 주는 거는 됩니다. 내 자신을 주는 거는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를 하지 않으시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지금 주셨는데도 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되듯이, 그러나 되는 것이 개런티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되고 있는 걸로 받아주시니까 지금 되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물론 가르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러느냐? 죄인의 문제는 그 부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못 박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르쳐갖고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 마음 문제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 겉으로 하는 거지만 마음이 없거든요. 주일 말씀처럼 정말 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는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서 혼동이 오는 겁니다. 물론 그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일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마음은 그게 전혀 아닐 수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음을 판단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너무나 그것이 정말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해도 안 됩니다, 사실. 어쨌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 즉 죄인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야 어떤 음식이 뭐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더러우냐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어느 것도 다 깨끗하죠. 즉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갔다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다 나갑니다. 즉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한 음식이니 뭐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그 예표 수준에서 또 쓰여지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무슨 음식이 나쁩니까? 건강에 나쁘다.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건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자꾸 음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고 나오는 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냥 의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의과적으로만. 아, 이런 것이 뭐 육체에 이런 데는 나쁘다. 근데 뭐 그것도 뭐다 체질에 따라서 또다 다르고 뭐 이렇게 정립을 해서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케미컬리 무슨 담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또 담배도 뭐 어떤 사람은 평생 펴도 분명히 나쁜데 잘또 이겨내는 능력이 그에겐 주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좋다 이 말은 아니죠.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의과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일을 해서 쫙 적어 놓으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부패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된 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에 부패된 자들이 무엇을 한다면 잘해야 위선입니다. 잘해봤자 위선. 뭐 두려워서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얻기 위해 하긴 하여도 겉으로만의 위선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편 78편 36절 37절에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행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겉으로만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죠. 아모스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 5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요즘 말로 하면 너희 예배도 안 받고 너희 찬송도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왜? 전부 이 겉으로만이니까. 호세아 10장 2절에는 그 죄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마태복음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 즉 율법을 줘도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 생각과 참 다릅니다. 그죠?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같이 보이죠. 저희가 한 인간을 정말 제대로 키워내려면 가르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시면 몰라도 그 가르침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창조한 사람은 이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 죄인들, 즉 율법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는 굉장한 대단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즉 이 사회가 우리 그 역사를 배워보면은 소시알러지나 이런 걸 배워보면은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발전한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죠. 법. 그 법이 있는 사회, 그 법이 제대로 잘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회는 대단하게 수준이 있는 사회인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벌써 모세 때 이 율법이 있다는 거가 말이 안 되니까. 왜? 너무나 옛날인데 벌써 엄청난 수준의 사회를 이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학문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이해되는 수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벌써 이런 율법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이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 율법이 주어지면 아예 내놓고 안 하든지 하더라도 겉으로만 하든지. 이 사람들 몇 번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가르치면,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수양을 쌓아야 됩니다. 즉 노력을 하고 가르치고 해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사실 가르침에 소망이 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침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침에 소망이 있다 이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가르침에 소망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옛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율법을 주심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결국은? 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제가 신명기 30장 6절,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2장 39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을 부어주는 게새 마음을 이제 창조하시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루시는 건데. 즉,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겠다, 이건데, 율법으로 미리 율법을 주시는 거는 지금 그거를 이룬다기보다 지금 그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가 주 목적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새 마음, 이것은 마음의 할례. 즉 새롭게 창조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즉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즉, 이 예수님을 아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죠. 그러나 그옛 언약의 조건으로는 그들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지, 율법의 구약의 조건으로 그 마음을 줬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인의 무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생명이 없는 마음,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린도후서가 끝나는데 고린도후서 그 3장 때 우리가 이걸 좀 보긴 했는데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즉 성령님으로 하니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제 성령님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새 언약은 완벽한 언약, 완전한 언약, 완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언약. 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근거로 약속되는 언약.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저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 수준에서 100% 지켜야 될 책임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지금 그 인간들이 그 인간 수준에서 정말 무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단 말입니다. 100% 완전하게 그 지키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니 우리는 지킨 자들로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언약의 복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언약의 저주는 저희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꼭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 언약을 안 지켜서 저주받는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계속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즉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우리를 지금 키우시는, 철들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지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세상에서 판단될 때는 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그런 거나 믿는 사람이 받는 그런 거나 뭐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어쩔 때 믿는 사람이 더 심하게 막 이런 모습을 당하니까 혼동이 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까지도 혼동이 오면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죄를 져도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듯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건 있어요. 그러나 혼나는 게 나쁘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냔 말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인 그 현실을 잘 몰라요. 예.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놀랍단 말입니다. 지금 뭐 5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 이게 세상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50년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 그 반 정도는 이게 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반은커녕 이거 무슨 뭐 시작도 이제 하는 그런 어린애 같지도 않은 수준에 젖먹이도 안 되는 수준이 돼 있는데 어쨌든 반은 이상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겁니다. 왜? 내 삶을 보면 못 믿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으리라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날까지 아 이루시겠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에 포함된 저희들은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 이런 소망을 항상 갖고 사는 거죠. 예, 성경에서의 소망은 확신입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신. 이게 또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현실이, 그 즉 천국 현실이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는 아예 그런 자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면도 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몇 군데만 읽고 이제 종합을 하죠. 빌립보서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고린도,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제 욕심 같았으면 사도바울만 쫙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말이 돼요, 사도바울.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거기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이제 새 마음이 새 언약의 그 중심은 새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 아니 성경은 아예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는 보세요. 성령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예 그 마음을 가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 마음을 봐도 그리스도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벌써 가진 자라. 이제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오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너무 우리 교회는 또 노력이 없어서 문제죠. 그러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로 다 해결.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그 이 뭐야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저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히 이 율법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참 대단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이 구약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너희는 안 된다.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로 하여금 이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라. 저는요, 뭐 기독교인으로서 엄청난 거를 이루고 왜 세상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수준에서도 뭐 예를 들어 큰 병원을 몇 개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야곱이 씨름할 때 예? 환도뼈가 나가도 놓질 않듯이 어떻게 얻어 터지고 막건 안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도 구약 수준에서는 야곱이 씨름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자체도 지금 내가 뭐안 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컨셉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안 놓습니다. 내가 놀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을 멋지게 살았다. 기독교인의 삶을 멋지게 살았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멋있는 기독교인, 즉, 큰 일들, 즉, 세상의 데피니션에서의 큰 일들 하신 분들, 너무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요즘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기독교인, 엄청난 일을 하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으로 그 세상에서 받아들일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하도 익숙해갖고. 감옥에 갇혀서 질질 매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그러나 대단히 일을 하셨고, 저희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수준에서 안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자체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계시로 쓰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참 엄청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사도 바울같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건 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같이 못 쓰십니까? 그래서 안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더 잘났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 사도 바울의 발가락만큼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에게 어떠한 수준에도 쓰여진다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갖고 산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잘내 삶이나 모든 것을 다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참 괜찮은 삶입니다. 뭐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니 자랑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분이 모든 것이요, 모든 능력이요, 모든 것의 힘이요, 이루시는 분이심을 항상 저희가 인정하고 믿고, 그리하여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